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되요,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분들이 레위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경 1독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레위기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레위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특히 히브리서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구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래요. 사람들이 그 번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냄새거든요.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이런 냄새인데,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이런 동물 제사는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다른 나라들에서도 동물 제사가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고대 근동이 아니더라도 각 시대마다 각 다른 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동물로 신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는 뭐였냐면요,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음식을,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제공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이 그것을 잡수시고 기분이 좋아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한 문헌을 보게 되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차장대가 그동안에 노래를 부르고, 또 점심에 제사를 드리고 차장대가 노래를 부르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차장대가 노래를 부르는데, 문헌에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 식사, 신에게 드리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신에게 식사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죠. 조상 제사가 그렇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상을 차리죠. 그 의미가 뭐예요? 조상신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상이 좋아했던 음식을 특별히 더 가까이 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저희 할아버지 때 드렸었어요. 제가 봤었거든요.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음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와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음식을 하게 되면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음식을 잡아 드리니까 이걸 드시려고, 야, 이게 너무 향기롭구나, 음식 맛이 막 너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사실 그 동물을 태워 드리면 그 좋은 냄새가 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 그 절기 때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뭐 몇십만 명이 왔어요. 그렇죠? 몇십만 명이 왔는데 한 마리씩 데리고 옵니다. 소나 양을, 소나 양이 몇십만 마리예요. 그게 운집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막 울죠. 막 가축 냄새가 나죠. 뭐 똥 싸죠. 여러분 그 LA 내려갈 때 5번 타고 내려가면 그 왼쪽에 그 소 많은데 보셨나요? 예, 거기 가면 항상 냄새가 나. 그 전에 창문을 닫고 냄새를 막으려고 하는데 항상 놓쳐. 그렇죠? 항상 냄새가 막, 너무 지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거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그 성막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피비린내가 나고 저 이게 막 태우는 막 냄새가 납니다. 고약해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것은요, 그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피를 보는 거거든요. 잔인한 일이에요. 저보고 죽여라 그러면 저는 못 죽일 것 같아요. 벌벌 떨면서. 예.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향기롭대요.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제물이 상징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임당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로마서에 보면은 아니 그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다섯 가지가 형태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이렇게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방식입니다. 자, 먼저 그 형식을 보게 되면 제물을 가지고 오죠. 가지고 와서 처음 하는 행위가 뭐예요? 안수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안수를 누가 합니까? 저와 같이 말씀의 삶을 배우셨던 분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 다 아실 텐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냐? 여러분 앞구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절에 있는 그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죄의 전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짐승을 잡아 죽이죠. 누가 잡아 죽입니까? 레위기 1장 5절을 보면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요. 안수한 사람입니다. 제물을 지금 드리는 사람이 이 짐승을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어가 안 바뀌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기 때가 되면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수십만 마리를 잡아 죽여야 돼요. 제사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수만만 마리를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죠?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하고 그 사람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가축을 죽일 때 죽이는 것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짐승 도축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저는 양을 잡는 걸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 그 신장 위구르, 중국에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우름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천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갔더니 그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양을 직접 잡아서 이렇게 양고기를 해주더라고요. 봤는데 양은요, 좀 쉬워요. 그냥 딱 눕히면 누워요. 목을 따면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거예요. 양은 되게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죽여요? 소를 죽이죠. 소를 어떻게 죽여요? 소 도축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별난 게 다 올라가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도축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소를 이렇게 소 한 마리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울타리 공간에 딱 집어넣습니다. 딱 한 마리 딱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도축하는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 총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 총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누르면 그 안에서 망치가 탁 때리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그 소의 인중을 정확하게 한번 딱 누르니까 탁 쓰러져요. 딱 죽은 거예요. 문이 딱 열리면서 딱 떨어지고 그 죽어있는 소의 다리를 쇠고리로 딱 걸어가지고 위에다 딱 올려놓고 딱 다음 이렇게 가게 됩니다. 도축을 하게 돼요. 이게 현대식 도축하는 방법인데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겠죠. 그렇죠?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마을에서 잡는 거가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이 소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어떻게 잡냐면요, 마을에서는 그 다리 하나하나씩 밧줄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장정 한 네다섯 명이 이 밧줄을 꽉 붙들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소의 눈을 딱 가린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인중을 내리칩니다. 근데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피 범벅이 됩니다. 그러면서 푹 쓰러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소를.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아마 소 한 마리 죽이고 다시는 소고기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냥 그렇게 죽여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뭘 떠요? 각을 떼래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짐승을 갖다가 가죽을 막 벗깁니다. 쉽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요. 마디마디마다 다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태워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보통 칼이 잘 들지 않으면 대단히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고기 요리를 할 때가 되면 사가지고 항상 비계를 다 도려내요. 이렇게 한 2파운드, 3파운드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다 도려내고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러다가 손목 나가겠다. 힘들어서 못 자르겠다.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한 2, 3파운드 되는 것만 하더라도 자르기가 힘든데 그 커다란 소를 토막토막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피가 막 여기저기 치고 막 죽이는 사람은 아마 피 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요, 단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만은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더 힘든 게 있는데 이 소나 양이 어떤 동물이냐 하면요, 레위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디에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생축으로 되어 있는데 가축이 맞아요. 가축이 뭐예요? 집에서 기르던 동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르던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르던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집안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있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서 키우는 펫하고는 애정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강아지랑은. 그렇죠? 그러나 내가 기르던 가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애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펫 한 마리 키우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애정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있죠? 그렇죠? 근데 아흔아홉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흔아홉 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한 마리에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축을 기를 때 100마리건 200마리건 많건 적건 간에 한 마리 한 마리에게 다 애정을 쏟았다는 말이에요.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키운 소나 양은 다 사연이 있어요. 아마 이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녀석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미가 죽었는데 어미 없이 자란 녀석인데 아, 잘 컸네. 아, 저 녀석은 옛날에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밤을 새면서 옆에 간호하던 녀석인데 이제 건강해졌네. 아, 어떤 녀석은 또 있는데 예전에 늑대가 와서 앞다리를 딱 물어가지고 상처가 났었는데 내가 잘 싸매어줘서 잘 낫지. 그런 녀석인데. 근데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녀석을 내 손으로 잡아 하나님께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아들인 짐승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향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향기롭대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요? 너무하신 거 아니신가요? 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제사, 동물 제사와 성경에서 방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동물을 들여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지만 다른 제사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 제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거.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안수한 이후에는 이 동물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우던 동물이 아니라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어 이 동물을 죽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우던 동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각을 뜰 때에 내가 사랑하는 동물의 각을 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각을 뜨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데 나의 사랑하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드리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기르던 가축을 죽일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축을 죽인과 동시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그 피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물이 너무 그 냄새가 좋아서 그 동물을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다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다른 신들의 제사들처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죄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토막 조각이 나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는 제사장,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이 안수하다라, 오늘 본문에 쓰이는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크라고 합니다. 사마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손을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기대다, 아니면 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할 때 그냥 살짝 얻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학자들은 이런 안수를 동일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일화. 완전히 그냥 누르면서 나와 짐승을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해서 동일하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짐승에게,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흠 없는 짐승이죠. 흠 없음이 나에게 다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흠 없음을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제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전가받으셨습니까? 언제 전가받으셨죠? 학자들은 대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전가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죄인이 물에 들어가서 죄 씻음을 받는 것이죠. 회개하고서.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회개하고 뭐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죠. 인간과 똑같이.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동일화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그때부터 지은 거예요. 죄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전가시키죠? 언제 죄를 전가시키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 없음, 흠 없음, 의가 나에게 다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전가시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영화였습니다. 어떤 악당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둘을 잡아놓고서 죽이는 겁니다. 되게 잔인하죠. 근데 죽이는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이 둘은 친구예요. 한 여자에게 칼을 주면서 네가 얘를 죽여라. 네가 얘를 죽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네가 얘를 죽이면 너 목숨은 살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해? 막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죠. 영화에서는 그때 형사가 딱 나타나서 모든 걸 딱 처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지 않으면 너 죽어. 이 얘기입니다. 너가 죄를 졌지만 너가 살아야 돼. 내가 너를 살려줄 텐데 너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신이죠. 진짜 나쁜 분 같아요. 악당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나쁜 악당이 아닙니다.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죄를 졌지만 너의 죄를 나에게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악당이 아니에요. 죄를 전가시키지만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그렇게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던 그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기르던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아 죽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기르던 이 양과 소가 죽게 되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이 가축이. 나의 죄 때문에 얘가 지금 가죽이 벗겨지고 토막 내어지고 불 위에 불살라 지르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 더러운 죄, 나 때문에 이 가축이 죽어가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정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십자가 뭐 멋있게 생겼나느니 뭐 거룩하게 생겼 이런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안에 나의 모든 죄가 다 담겨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그 십자가에게 쏟아지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함을 받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번영의 신학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좀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대고 번영의 신앙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당신 죽는 건 죽는 거고 나 좀 잘 살게 해줘, 나 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좀 살게 해줘, 나 좀 안락하게 살게 해줘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인데 그 앞에다 대고 하나님 저 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도록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거는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세상 종교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와야 되는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다시는 그 죄 지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거 죄 죽이기라고 그랬어요. 죄 죽이기, 죽기까지 싸워 죄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관계도 달라져야 돼요. 타락한 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늘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늘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여기 들어오면 그냥 우는 사자가 집어삼키는 것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못 참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데 사실은 다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좀 어때요? 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좀 칭찬 못 받으면 어때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면 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좀 실패하면 어때요? 나는 만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만달란트.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백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해요.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용서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나 그러나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 아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낮아져도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태도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시고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